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기한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은 2013년 12월 남미 코스타리카에 있는 푸에르토 비에조강에서 동물의 생태를 관찰하던 과학자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2.5m 크기의 카이만 악어 한 마리가 강가에서 쫙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비와 꿀벌이 날아와서 악어 얼굴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근데 보이십니까? 예, 그 나비하고 꿀벌입니다. 아니, 저 나비와 꿀벌은 겁도 없나? 악어의 낮잠을 방해하다가 예, 악어가 덥석 삼켜버리면 어쩌려고 악어 얼굴에 가서 앉은 거야.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로 자세히 살펴보는데 세상에나 악어의 얼굴에 앉은 나비와 꿀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악어의 얼굴에 앉은 나비와 꿀벌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신기하게도 악어의 얼굴에 앉은 나비와 꿀벌이 악어 눈에서 나오는 악어 눈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나비와 꿀벌이 저렇게 겁나게 생긴, 사납게 생긴 악어 얼굴에 앉아서 악어 눈에서 나온 눈물을 마시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비와 벌들이 악어의 눈물을 마시는 걸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악어의 눈물 속에 있는 이 소금 성분, 염분이죠. 이 소금을 나비와 꿀벌이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은 이 곤충들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 없으면 안 되는데 바다가 아닌 강가에서 그 성분, 나트륨, 소금 성분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어의 눈물 속에 있는 그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비와 꿀벌이 샥 날아와서 앉힌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인 카를로스 데라로사라는 수상생태학자는 악어의 얼굴에 앉아서 악어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좀 마시는 나비와 꿀벌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꼭 배워야 하는 공존과 공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악어와 나비 꿀벌의 조합이지만 그러나 악어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만의 공전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울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 저렇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존과 공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자료이지만 문학적인 관점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로마 시대 정치가자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박물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은 후 자기가 잡아먹은 그 사람을 애도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은 악어가 정말로 슬퍼해서 눈물 흘린다. 그게 아니죠. 눈물을 흘리는 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어가 가짜 눈물을 흘린다. 가짜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AD 1세기에 로마의 플리니우스가 악어의 눈물을 가짜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어의 눈물을 가리켜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가짜 눈물이다. 가짜 눈물의 대명사처럼 악어의 눈물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악어의 눈물을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람들의 가짜 눈물이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햄릿, 오델로,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등 여러 작품에서 인간의 거짓된 감정을 설명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아주 자주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 이코르 거짓 눈물이다, 위선적인 눈물이다, 가짜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는데, 자 그래서요 오늘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Crocodile tears. 악어의 눈물이란 악어가 자신에게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래된 것으로서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이나 위정자들이 보여주는 진심 없는 가짜 눈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통속어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요, 이와 같은 이 가짜 눈물, 가짜 눈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짜 회개, 진짜 회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어떤 것이 가짜 회개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짜 회개인가라는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이 악어의 눈물 같은 가짜 눈물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짜 눈물, 가짜 회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짜 회개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짜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 자기 중심적인 입술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4절과 사무엘하 12장 13절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가짜 회개는요, 바로 이 사람 사울 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회개를 보면 사울 왕이 하는 회개를 보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아하, 이게 가짜 회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사울 왕의 회개가 가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저기 있는 것처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의 회개와 다윗 왕의 회개를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의 회개가 가짜 회개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위에 있는 구절, 사울왕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사울왕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했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구절, 다윗왕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왕이 역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했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구절, 다윗 왕이 회개하는 장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 왕이 회개하는 저 아래 구절, 저 장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대목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신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구절을 보셔요. 본문 24절. 사울왕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대목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읽은 저 24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샅샅이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대목, 그런 말씀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런 식으로 사울왕의 회개와 다윗왕의 회개를 비교해 보면 사울왕의 회개가 가짜 회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자 그렇다면 어째서 다윗왕의 회개는 진짜 회개고 사울왕의 회개는 가짜 회개가 된 것일까? 사실 두 사람 다 회개했죠. 지금 읽은 것처럼 두 사람 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두 사람 다 숨기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분명히 자신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따지고 보면 사울왕에 비해서 다윗 왕이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범했죠? 예, 오늘 핵심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서 그 넘어갔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범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 불순종한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왕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이거 많이 아시죠? 다윗왕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왕은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연달아 증거인멸죄, 사기죄를 범했죠. 결국엔 살인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죄를 저지른 범법자보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범법자가 가중처벌 받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순종이라는 한 가지 죄를 저지른 사울왕보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다윗이 더욱더 비교해서 더욱더 무거운 처벌 받는 게 이게 마땅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회개는 받으셨지만 사울 왕의 회개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다윗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사울의 회개는 가짜 회개라고 낙인을 찍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의 회개가 가짜 회개가 된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였다, 자기 중심적인 입술로만 하는 회개였다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겉으로만 포장된 그런 회개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잘못을. 화가 단단히 난 엄마가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을 한 대, 두 대, 세 대 좀 맵게 때려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 보입니까? 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여러분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예. 저 어렸을 때 맞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깨달아서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진 회초리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자기 손바닥 자기 손바닥에 가해지는 회초리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 역시 자신의 죄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하나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자신이 현재 처한 그 위급한 상황을 면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겉으로만 입술로만 회개하였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현재에 닥쳐온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 타개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 가지고 행하는 입술만의 회개인지 자기 중심적인 입술로만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나의 행동이 나의 잘못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했고 하나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인지 여러분의 회개를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가짜 회개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하는 회개요. 자신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눈가림식 회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저기 20절로 21절을 보면 사울 왕의 회개가 어떤 성격의 회개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 사울 왕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본문 18절로 19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아말렉 모든 족속, 아말렉 족속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명령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의 소유물 중에서 좋은 것, 살찐 양과 소를 따로 챙겨서 가져왔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없애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챙긴 거, 그게 사울 왕이 저지른 구체적인 불순종의 죄였는데,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와 같은 사울 왕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를 지적을 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기를 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청종했대요. 청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100% 실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당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하자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화면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다만 누가? 백성이 누가 양과 소를 끌어왔느냐? 백성이 끌어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잘못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하는 가짜 회개가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가짜 회개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저기서 맨 마지막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요 구절에 깜빡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지금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저기 굵게 나와 있는 나를 높이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읽은 30절에서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달라고요? 나를 높이사,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여달라는 이 말, 어떤 뜻이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권위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직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막아달라, 나의 권위를 좀 높여달라,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사울왕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커다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울왕은 자신이 지은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말해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요,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의 나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그런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눈가림식 회개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울왕처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하는 회개는 자신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눈가림식 회개, 그런 회개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개에 대하여 가짜 회개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간단한데 아주 분명. 바로 가짜 회개가 아닌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거스틴은 진짜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줍니다. 둘째,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울이 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 셋째,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복의 그릇이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울왕이 보여주는 가짜 회개가 아닌, 입술로만 하는 회개, 핑계하는 회개, 눈가림식 회개가 아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가짜 회개가 아닌 진짜 회개를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진실된 회개를 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가짜 회개가 아닌 진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 타개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입술로만 하는 회개를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하는 회개나 자신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눈가림식 회개와 같은 가짜 회개를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날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써 영혼이 정화되며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삶 속에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